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익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모두 유대 사회에서 어떤 특권 계층의 계급에 속한 자들이고 또 유대인의 최고 회의 기관이고 통치 단체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고 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의 지방 자치 정부를 허용했는데 그렇게 유대 공동체에 만들어진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고 또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인 일까지 여기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뭐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 권위자이고 너는 허가받지도 않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런 비난과 책망의 태도가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묻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 나와선 어떤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어떤 다른 사건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또 어떤 성전의 운명을 경고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득권을, 이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또는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사역을, 사명을 밀접하게 연결하시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를 지적받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여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냐보다 어떤 자신들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줄 다른 사람들의 이목 또 여론을 훨씬 더 두려워하면서 진리보다 이익을 따지고 살아가는데 훨씬 더 급급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면서 이익에 따라 또 신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은 성전의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어떤 예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제사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한 것이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적으로 이 일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도움 없이는 이들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자신의 이익과 신리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이익과 신리를 쫓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삶의 모습인가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나를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뭔가 선택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진리와는 주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거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은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소유물에 대한 온전한 권한, 권위를 갖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머물러야 했는데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대신 맡아서 경작해 줄 어떤 소작농이 필요했어요.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소출이 나면 그중 일정 비율을 소작농에게 소작농이 가지고 가고 또 나머지는 주인에게 바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 포도원 소출 중에서 얼마를 소작농에게 받기 위해서 주인은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 비유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였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었고 또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던 어떤 갈릴리 지역에는 포도가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 곳곳에 이런 포도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땅을 이 소작농에게 맡긴 이 지주가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작료로 소작농에게 받는 어떤 지불되는 것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관계없이 총 생산물의 한 4분의 1은 소작농이 갖는 거고 4분의 3은 주인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야 당연히 이 종들이 주인에게 세를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농부들이 종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하게 모욕하고 때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서까지 거절합니다. 주인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1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한 번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어찌할까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또 한 번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면서 이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결심합니다. 친히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돌아설 것이다. 주인의 아들을 대하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어떤 일말의 기대를 품고 주인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자비와 은혜를 이 불안당 같은 농부들에게 베풀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이 아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무시하면 진짜 주인을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정상인데 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주인은 정말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이 아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내쫓고 죽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필요 없다라고 내던진 바로 그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이 건물의 어떤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실리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우리의 고난을 내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권한, 우리의 권위, 어떤 우리의 이익 내려놓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언제나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